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참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의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사람, 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사람, 각종 질병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 또 때로는 수많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한 또 다른 일을 통한 불행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정말로 비참하다,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로 푸념과 걱정이 쌓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더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있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참함을 두고 비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육신의 비참함을 두고 나사로의 광경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비참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지이며 헌데를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데는 온몸에 있는 종기를 이야기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종기 냄새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엇이 고통이며 무엇이 비참함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분명히 이 부자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거지는 헌데를 앓으며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거지였고 헌데를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히 나사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를 쫓아갔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그의 품에 안겨있는 그 장면과 그리고 정말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야 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고 그는 자신의 삶을 물질로 향하여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로 여기까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끊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생겨졌고 예수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과 연관성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이었고 그날에 이 병자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누워있는 환자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안식일에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는 안식일에 불구하고 낫기만 고대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정말로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처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내가 이제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며 교제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물 되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 되셨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요한복음 2장부터 5장의 내용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노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먼저 들어가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의 내용은 진설병, 먹는 문제를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등대 이야기, 그는 빛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분향단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중반부로 하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 후반부에는 드디어 지성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며 그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사역을 때때로 감당하시고 그는 제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서 그는 진설을 만나고 그는 등대를 만나고 그는 분향단을 만납니다. 그는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서 정말로 그는 죽고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그 성전에서 나왔다, 지성소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을 그는 보이셨고 그는 정말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는 제물로서 사역을 요한복음에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전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성전에 머무르게 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심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을 바라보고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전 밖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고치심으로 성전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안식일에 주님의 고침의 사건. 둘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사건. 셋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안식일에 주님의 고침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그들 나름대로 그 복음서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건을 연결할 때 그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위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 위에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사장의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가, 참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표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은 갈릴리의 사건도 아니고 가버나움의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은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곳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월절은 요한복음에서 명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월절이 아니고 오순절일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절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기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명절에 올라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가운데서 아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명절에 안식일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유독 안식일이어야 될 이유가 됐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택했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지나가는데 우연히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논쟁하는 것으로 보아서 의도되어진 사건이고 의도되어진 일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대단한 규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명하는 대로 곧 이날을 지키기로 원하였고 성경보다 더 철저하게 이날을 지키기로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에 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어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집 바깥으로 나가 말린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말린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말린 무화과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면 나가겠습니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서 안 된다라는 규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는 그 베데세다 연못가 앞에서 지금 이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논쟁을 피하시고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38년 된 병자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의대하신 바이시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심히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는 분명히 무화과나무 말린 것보다 무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것입니다. 네가 과연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상반되어진 두 부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굉장히 불쾌한 말입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아, 그런 말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바울이 특히 사울일 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정말로 붕괴하고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그 입에서 내어놓습니다. 유대인들 알아야만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너희는 불신자이고 너희는 언약을 버렸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만난 사람은 안식일에 주님이 고치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고 분명하게 찾아가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가졌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반된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며 참 빛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되며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를 고백한 그를 주의 전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학자들은 상징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독 양문 곁의 베데스다 연못가 그리고 38년 된 병자, 그곳에 모인 병자들의 모습들,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서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속여야 됩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병자들의 모습들은 이미 성경의 빛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고 그 빛을 통하여서 과연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안에 많은 병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자가 누워있다. 이들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자기의 병이 낫기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은 전혀 없고 도리어 이날에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좀 나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병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병자들은 모두가 천사가 그 연못 물을 동하게 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알면 좋겠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때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도 언제 물이 동할 줄 알고 매일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병자들을 두고 이사야는 이미 성경의 빛을 통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적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옛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날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은 이러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치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과 너희를 보복할 그 야훼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보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된 자가 말하게 되어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곧 보복하실 야훼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곧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심판이 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 언약의 백성은 정말로 뛰어야만 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칼칼칼 솟아올라 시내가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는 적어도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쉬워 38년 동안이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38년 동안 나는 병을 못 고치기 때문에 천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으라도 이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병자를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8년은 짧은 기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38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연수이면 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더 오랜 기간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연수를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유독 이렇게 말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다고 한다면 이 38년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사건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2세대만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 그들은 정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못 들어간 땅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존재입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야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였고 그 38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아갔던 옛 언약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기대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의 고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고침의 확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놀랍게도 제사장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뭐 이런 사건들이 전설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양문이다 라는 표현은 정말로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양문은 희생의 제물이 될 그 동물들이 그들 중에서 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의 명칭을 두고 이야기할 때 양이 들어간다 해서 양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표현은 심정을 토로하는 집, 자비와 연민의 집이다 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양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끌고서 지금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험없는 양을 가지고 왔구나. 너희는 정말로 이것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앞에서 양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의 병을 고침을 받기를 기대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제사할 제물을 가지고 양문을 통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양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통과했겠죠. 양이 돌아 나온 장면들 보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양의 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끌어 내음을 말미암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배교하였고 너는 정말로 죽었는데 너희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성전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언약의 배반자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의 정말 언약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성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은 양의 문 옆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낫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생각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약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구걸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 병자들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38년 된 즉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참된 구원의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뭘 느낍니까? 이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자신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감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서 말합니다. 나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이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이 왜 범죄의 길을 간 것입니까? 그들은 주인된 야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된 야훼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의 집은 빈집이 되어졌습니다. 그 빈집에 더 악한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8년 된 그 병자 옛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침을 선포하시고 정말로 성전 안에 들어간 고침을 받은 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주인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주인이 없는 그는 점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점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된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죄를 멈추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여도 죄의 유혹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멈추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멈추지 않게 되어지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연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기 하나가 났을 때 종기 하나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종기 10개가 나면 그 종기 하나가 아파서 아프지 않습니다. 10개 전체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가 적당히 아파도 별로 그렇게 그 하나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 안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걸어간 그 옛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인 38년 된 병자를 부르시고 양의 문에서 낫기를 구걸하던 그를 주님이 고치심으로 주님의 집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비와 연민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를 고치심으로 그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추방당하고 말 것입니다. 험 있는 양을 가지고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양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로 그와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참 구원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과 부활을 확정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또한 주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며 또한 경고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버릴 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버릴 때 여지없이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새 여호사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이 길갈에서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통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여호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38년 된 병자를 성전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그 구원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갑시다.